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던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로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이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경고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 끌림 받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구약에는 선지자고 신약에는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선지자나 사도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처럼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환영받았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혀 아니었죠. 존경과 환영은커녕 이 배척과 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까지 겪어야 됐고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배척을 이제 받았다면은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척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보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사도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유다 백성들 속으로 보내신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죠. 하늘에 복된 그 말씀을 외쳤는데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이 배척을 한단 말이죠. 환영하지 않냐 거부하고 배척을 했다면 그것은 결국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했으니까 하나님을 배척한 결론, 배척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말고 또 제사장,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선지자처럼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이런 기록은 사실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유독 이 선지자만 그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은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아마의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 피리만 담당하면 되는 그게 제사장의 직무였던 것이죠. 선지자처럼 또 백성들의 죄와 또 부패에 대해서 뭐 경고하거나 또 책망하는 그러한 일을 제사장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과 부딪힐 만한 그런 일을 사실 제사장이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이 백성들이 선지자를 배척을 한 그 주된 이유는 결국은 말씀에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이 주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걸 듣기가 싫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배척을 한 거죠. 그 말씀이 싫다 보니까 말씀을 전한 선지자까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사회나 또 자기가 소속된 국가나 단체를 향해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회국 간에 비판한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정부에 대해 비판한 사람을 정부 관계자가 좋아할 리가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뭐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부를 비판해서 잡혀가는 것은 없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은 교회를 허무는 요구로 몰아가기가 일수죠. 그래서 교회 일을 비판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종을 반대한다느니 또 교회에 덕이 못 된다 하기도 하고 교회에 해를 끼친다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을 가지고 출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교회 안에 왕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세력을 몰아내므로써 목사가 자기 편만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다 사회 안에서 선지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은 유다의 신앙을 비판을 하고 막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해 버린다는 그런 엄청난 말까지 서슴지 않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 심판의 발을 내뱉었던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 그 백성들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다거나 환영을 받을 리가 만무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보다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시대의 정신과 타협을 하는 그런 길로 다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결국 자신의 삶에 위험이 온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또 사는 게 피곤해진다.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가능한 피하려고 예의를 썼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득되는 건 취하고 실익되는 건 버리겠다는 그런 처세술을 거짓 선지자들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그런 현상이 살아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옳은 것이냐. 이러한 사실에 어떤 집중을 하기보다도 자꾸 이 대중들이 원하고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대중을 따라서 자꾸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지금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아주 철저하게 단 하나의 양보도 타협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대중들 편에 선 것이 아니고 또 자기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것,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지자를 보다 못해서 유다 사람들 꾀를 내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없어도 우리에겐 제사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배우는데도 괜찮고 나라 정책에서도 지혜자가 많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선지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없어도 율법 지키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그런 선지자는 필요 없다. 없애버리자.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결국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뭔가 말을 바꾸죠. 여전히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걸 중지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건 어떤 예레미야의 고집이라기보다도 말씀이 그만큼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아니 붙들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아니와 상관없이 내 할 말을 하는 그게 선지자의 정신이었던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떤 말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온기를 하는 사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표하는 어른들과 장로들일 거예요.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원로 제사장이겠죠. 그런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이스라엘이 이방신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성인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이제 죽여서 제물을 바친 그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이렇게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외치야 될 하나님 말씀 뭐 뻔하죠. 그 3절부터 보면 거기 나오는데 재앙이란 경고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어떤 가정사역, 뭐 세상 어떤 윤리적인 뭐 교훈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오로지 심판에 대한 경고 그걸 또다시 외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어 있죠. 우상 문제가. 그리고 10절에 오면은 이제 옹기를 깨뜨리라 그래요. 그리고 한 번 깨어진 옹기를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그 성읍을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린다.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를 치려고 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포기하지를 않는 것은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은 예레미야도 다른 거짓 선지자 똑같이 자기 안위를 쫓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유다의 미래로 확고하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한다 했으면 너희는 망한다. 이게 유다가 망한다. 그게 유다의 현실이다.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눈에 보인 현재 안위를 위해서 말씀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편하다고 해도 그건 잠시 동안일 뿐이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내다봤기 때문에 이 유다를 어떻게든 말씀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 그게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사람으로 깊이 생각할 바가 바로 이것인데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했다면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이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분명한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건 헛된 것이다. 그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남아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를 믿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헛된 거다 이것은. 그렇게 보게 되어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신자의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헛된 걸 계속 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현실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인 내 현실이다. 막 이래 생각한다뿐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내게 필요한 것, 그게 뭘까? 마지막 때에 내게 필요한 것, 죽는 가치 있는 것, 그게 뭘까?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내게 필요한 걸 쫓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져 버리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내 아니만 쫓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와 경고한 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는 그 누구도 그런 위기 상황을 누구도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결국이 그와 같구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을 못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온기를 깨뜨리고 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뒤에 성전 뜰로 돌아와서 모든 백성에게 다시 이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이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가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 얘기를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재앙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것을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한 걸 목이 곧은 것으로. 그리고 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 중심에 있는 우상 섬김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끌어들여 섬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사람들이 우상만 버리면 간단한데 그걸 왜 하지를 못할 그거예요. 바알신 뭐 아세라신 그것만 싹둑 잘라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그 우상을 버리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드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까? 그건요,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끄집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말씀에 순종치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이 땅의 건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있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말씀보다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걸 향하고 그걸 더 쫓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내 삶을 좀 더 낫게 해보자는 이런 마음을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여기에 더 눈이 향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전적으로 말씀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 유다 백성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일을 두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까지 우상 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 이러한 말은요, 아, 그까지가 세상 안 보고 하나님 말씀만 섬기고 순종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 같은 거예요. 유대인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도 욕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잘 살아보자. 좀 그 욕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자꾸 이 세상에 갯눈질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이 기울어진 것도 좀 이 땅에 잘 살아보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유다가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그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그 죄악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악한 자들이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뭐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말은 좋은데 그게 현실적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떡이 되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성경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또 뭐 은혜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어떤 은총의 구원 사역들이 내 마음을 치지를 못하고 움직이를 못하고 그런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실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게 주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처럼 유다의 어떤 마지막을 경고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게 듣기가 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알죠. 알기 때문에 대중들이 원하는 말 세상과 연결지어가지고 결국은 복을 얘기를 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그 당시에는 혼자입니다. 에레미야 이 혼자서 말씀을 전한다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 유다 백성들 뒤에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선지자는 몽땅 그딴 식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 누가 에레미야 한 사람 말을 듣고 그걸 믿으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딱 한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유다가 망한다. 한 사람만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에레미야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더 신뢰를 둘까 뻔한 것입니다. 혼자 말 안 듣습니다. 전부 다 선지 전부 다 좀 세상에 평안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는데 왜 당신 혼자 그렇다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유다 백성이 우상을 버릴 필요가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 거죠. 현대교회가 이 세상 것을 복으로 여기고 쫓는 것과 그 쫓는 것은 분명 유다가 우상을 섬긴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가 힘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믿음 복받는다는 거죠. 어느 교회를 가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고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 걸 보기를 하지 말아라고 하면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당신만 다르게 말하냐 안 들려고 하는 것이죠. 얘기한 대로 유다 안에는 거짓 선지자 다수고 에레미야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리편에 있고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에레미야죠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는 에레미야가 전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혼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에레미야가 전한 말이 뭐였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내가 내 입으로 에레미야가 진리편에 있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다면은 내가 믿는 참된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이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는 게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세다 그 말입니다. 고집이 세다. 목이 곧다는 것은 자기를 절대화하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목이 고든 거예요. 이런 상태로 다른 말을 교만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처럼 목이 곧게 행동을 한 것은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 비해서 초라하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좀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몰라라는 그런 교만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잘 살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복받는다 이러한 말이 기분 좋게 들리는 것이고 오로지 복을 받으려는 그런 고집을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다 백성이 목이 곧다는 이 말에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전혀 그들 생각지를 아니하고 오로지 그냥 나를 위한 그런 하나님만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시대도 목이 곧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와서 자기를 반성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의 시대가 참 위기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자기를 반성하려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걸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곧은 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반성이라는 게 자꾸 이런 식이란 얘기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복 받아가지고 잘 살면 되지.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니까 남는 건 자기 고집밖에 없는 거죠.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또 이 세상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의 것이 우리를 구원할 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이 누가 뭐 땅을 살아가면서 느긋하게 우리가 쓰면서 편히 사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굳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게 그들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신을 섬기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이 곧은 유다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자기 고집으로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겁니다. 항상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진심으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항상 그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목이 숙여지고 고집이 무너지는 거.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구원의 힘이 아니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도 아니구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자꾸 내게 밖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고집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 얘기하지만 목이 곧은 자의 길에 결국은 하나님 심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은요, 나로 하여금 완악함을 꺾고 또 주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주어지는 날들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날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어진 그런 날들이 아니고요. 내 고집이 포기되어지고 또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주어진 날들입니다. 은총의 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허락된 그 삶의 날들을 이 세상만을 향한 목이 고든 그르간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참된 인생길로 삼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이 고든 유다 백성 결국에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유다 백성은 선지자로 통해서 그러한 경고를 들었지만은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 고집대로 세상만을 바라보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길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결국을 우리가 듣고 또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말씀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바라고 우리의 심령을 성찰하면서 주께 내 온 마음을 두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고집센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나의 푯대가 되어지고 나의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들을 보게 하시고 또 무엇이 생명인가를 항상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